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자신에 대한 러시아의 암살 시도가 적어도 5에서 6차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의 더선 신문이 20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첫 번째 시도는 침공 첫날 라카산을 타고 수도 크이우에 침투한 러시아 특수부대에 의해 이루어졌다면서 경호원들이 대통령궁을 엄폐물로 봉쇄하며 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반복된 암살 시도들은 모두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 의해 저지됐으며 다만 이들 시도에 대한 추적에는 실패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올해 안에 자신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마이단3라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이를 위해 어떠한 수단도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을 암살할 기회가 온다면 실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 방어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안보 지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출발한 열차편으로 이날 수도 크이오에 도착한 오스틴 장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오늘 가져온 메시지는 미국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오래도록 당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의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중요한 신호라면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스팅어 대공미사일과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 155mm, 105mm 포탄 등 1억 달러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군이 겨울 전투에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들은 훨씬 더 공격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의 민간인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러시아군 연관급 장교 2명과 가족들에 대해 미국 입국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의 국경 검문소 일부를 폐쇄했던 핀란드 정부가 어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이날 수도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약 700km 떨어진 바르티우스 검문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러시아와의 국경을 통한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의 유입 급증으로 검문소 9곳 중 일부를 폐쇄 조치한 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르포 총리는 상황 변화가 없다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모든 검문소에 대한 폐쇄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핀란드 정부의 추가 조치 가능성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핀란드와 러시아가 맞대고 있는 1340km의 국경을 거쳐 핀란드에 입국하는 망명신청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검문소 4곳 중 2곳에서만 망명 신청이 가능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를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여권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유럽 내 지역들에 대한 통제 불가능한 입국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 EU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지난 2주 사이 주로 예멘과 소말리아, 시리아, 이라크 출신 망명 희망자 500여 명이 러시아와의 국경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만나거나 대화하기로 합의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들은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두 정상이 추후 회담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현재 진정 중요한 점은 양국 군 간의 소통이 재개될 것이라는 점과 이것이 전구 사령관급과 어쩌면 그보다 더 아래 수준으로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만나 미중 관계와 국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AO는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4달 1일 사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미 국무부는 러시아의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합의 폐기보다는 중단했던 훈련과 정찰활동을 재개하는 편이 낫다고 진단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오전 또는 오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최고는 4도에서 1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계획을 통보했다고 국제해사기구 IMO가 확인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낙하 지점 등 12개 좌표는 앞선 1, 2차 발사 때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 IMO는 북한이 오는 20일부터 4달 1일 사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20일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통보와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IMO는 북한의 통보를 항행경보가 게시되는 세계 항행경보 조정국 웹사이트를 참고해 확인했다며 북한이 통보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브라운 담당관은 항행경보는 항행구역 조정국에 의해 직접 선박에 제공되고 일반에도 공개되는 만큼 IMO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항행경보는 IMO를 통하지 않고 무선 항행경보 시스템을 통해 선박에 직접 전파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선 항행경보 시스템은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수로기구가 설치한 경보체계로 선박들에 대한 해양 안전과 항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5월 1차 정찰위성 발사 시에는 발사 계획을 항행구역 조정국에 통보한 뒤 이를 IMO에 이메일로 알렸었지만 이번에는 따로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아 IMO가 직접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IMO가 공개한 북한의 통보 내용에 따르면 협정 3개시를 기준으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위성용 로켓을 발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발사체의 발사물을 A와 B, C지점으로 나눈 뒤 각각의 지역에 해당하는 좌표를 4개씩 모두 12개로 명시했습니다. BOA가 각 좌표를 확인한 결과 첫 번째 로켓 추진체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는 A지점은 한국 충남 태안군에서 서쪽으로 약 253km 떨어진 지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B지점은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서쪽으로 284km 떨어졌으며 C지점은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동쪽으로 약 820km 떨어진 곳으로 확인됐는데 이번에 통보된 위험구역은 모두 앞서 지난 5월 1차 발사와 8월 2차 발사 당시와 같습니다. 앞서 한국국립해양조사원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제공된 항행경보사항을 토대로 A지점을 북한의 1단계 로켓 낙하지점으로 B지점과 C지점을 위성덮개인 페어링과 2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추정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성은 이들 지역 상공을 날면서 순차적으로 1단 로켓과 페어링, 2단 로켓을 각각 낙하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교도통신과 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 남서쪽 서해 해상 두 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한국 등 위험 예상 구역에 항행경보를 발령하고 선박에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 두 차례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첫날 발사를 시도했었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습니다. 특히 2차 발사 직후 국가우주개발국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대책을 세운 뒤 3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당초 공언했던 10월을 넘기면서 11월 말까지는 3차 발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발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 전문가인 조너선 맥도웰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 박사도 최근 BOA와의 통화에서 위성 발사는 복잡하고 민감한 기술을 필요로 하며 언제든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1, 2차 발사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설계나 조립, 디자인 등에서 잠재적 도전 과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you could have design problems that you know, you were just lucky they didn't catch you before, or you can have assembly problems.
맥도웰 박사는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성공을 절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최소 10회에서 30회 정도 발사해 비행 성공률을 높여야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이 축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아직 초기로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대표들이 오늘 북한의 위성발사 통보를 계기로 전화협의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발사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정박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나마츠 히로유키 일본 외무상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이날 협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위성발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안보 협력을 포함한 지역 억지력과 대체력 강화, 안보리에서의 대응, 뜻을 같이 하는 나라와의 연계 등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미 국무부는 러시아의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동맹들과 함께 계속 긴밀히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반적인 원칙임을 전제로 북러 기술 이전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So I'm not going to speak to purported events. I will say that our concerns about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other military programs are well known.
밀러 대변인은 알려진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다른 군사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 기술 이전에 대한 우리의 우려도 잘 알려져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을 제공하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든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간 기술 이전은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공급해서는 안 되며 이것은 미국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가진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monitor them closely and take whatever actions are appropriate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to monitor and respond to North Korea's.
밀러 대변인은 그러면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동을 감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영내 동맹국들과 함께 계속해서 면밀히 추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도 직간접적으로 위성발사 관련 정보를 제공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밀러 대변인이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는 20일 VOA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3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 계획 통보에 대해 발사 시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받아 이번 발사의 성공 확률을 높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1일 북한이 일본 정부 등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데 대해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그간 지속적으로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진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21일 새벽에 20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와 일본 국토교통성 해안보안청에 통보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22일 이른 새벽에 감행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통상 1차, 2차 때 첫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마 새벽에 발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가능성을 저희도 좀 보고 있고 또 기상관계도 좀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도 기상을 보고 있을 것이고 가용한 시간, 날짜에 아마 발사를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앞선 1, 2차 발사는 북한이 예고한 기간 중 첫날인 지난 5월 31일 오전 6시 29분과 8월 24일 오전 3시 50분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예고 기간 첫날인 22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이 위성을 쏘는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과 가까운 북한 신의주는 22일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흐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전 8시 이후론 강수 확률이 최고 60%까지 오르기 때문에 동창리 일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과거에도 북한은 연료를 주입하면 최단 시간 내 발사했다며 위성 발사 시 날씨를 고려해서 바로 쏠 수 있게 미리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1, 2차 발사 때와 같은 엔진으로 3차 발사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이번에 일본에 통보한 항행 경보구역 세 지점이 2차 발사 때 설정한 구역과 동일하고 1차 때와도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2차 발사 실패 후 석 달 만에 같은 비행 궤적을 제시한 것은 엔진 설계 변경과 같은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기술적 도움을 주면서 발사 성공 확률은 높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1차 시도 실패 당시 2단 엔진의 신뢰성과 연소 불안정성 등 문제점을 밝혔을 때 연내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봤었다며 러시아가 엔진을 통째로 주지는 않았겠지만 기술 자문이나 부품 제공 또는 시험 평가를 대신해주면서 큰 도움을 줬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북한으로선 3차 발사 성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기술 자문 하고 그다음에 지원 이런 걸로 말미암아 발사제 자체의 어떤 실패 확률이 상당히 경감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아마도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를 하고 그거를 북한 내부의 대대적인 어떤 선전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때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돕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러 정상회담 이전에도 80톤급 액체 연료 엔진인 백두산 계열의 엔진 기반이 러시아로부터 해킹 등을 통해 북한에 들어왔다며 정상회담 후엔 러시아 기술진이 들어온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위성체 지원 여부에 대해선 엇갈린 관측들이 나옵니다. 북한의 지난 5월 1차 발사 실패 당시 한국군이 서해상에 추락한 위성체 일부를 찾아내 분석한 결과 북한 측 위성은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군사정찰위성 기준점을 서브미터급, 즉 해상도 1미터 이하로 보는데 북한 위성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겁니다. 군 관계자는 일부에선 러시아의 대북 위성체 지원 이야기도 나오는데 과학자들은 2차 발사 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위성체를 보완하는 것은 제한이 될 것으로 본다며 주로 엔진 개통에 지원을 받지 않았겠냐고 말했습니다. 권용수 전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카메라 핵심 구성품인 광학 센서 등을 제공받아 교체하면 서브미터급 해상도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군사적 효용성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당초 10월 중 발사를 공언했지만 한 달 정도 늦게 3차 발사에 나선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1호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술적 보완을 최대한 서두른 결과라는 관측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첫 군사위성 발사를 앞둔 시점에 북한의 3차 발사 계획이 나왔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한국은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자체 개발한 첫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어 쏘아올릴 예정입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방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 그 위상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첫 위성까지 띄우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초소형 위성까지 계속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또 그것이 실제 군사적으로 자신들이 그나마 핵미사일을 통해서 비대칭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봤는데 이 한국이 자꾸 이제 추격을 하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본다면은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할 수 있거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경제난이 심각한 가운데 이렇다 할 대책과 성과를 내지 못한 북한 지도부로선 한 해를 결산하는 연말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으로 내세울 만한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두 가지 축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경제 축은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군사 축을 계속 굴리고 있다. 그 군사 축의 이제 마지막 단계로 또 하나의 보여주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11월 달에 이걸 성공해버리면 이걸 활용해서 전원회의까지 가고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겠죠.
한편 북한이 3차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홍민 박사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가 9.19 군사합의에서 금지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이 효력 정지에 나설 경우 이를 도발의 빌미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0일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웅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함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 기간을 하루 앞두고 오늘 21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의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한국을 찾은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한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 항모가 공개적으로 부산에 입항한 것은 지난달 12일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칼빈슨함은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길이가 333m, 폭 76m 규모이고 슈퍼 호넷 전투기,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대잠수함기 등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해군은 내일 칼빈슨함을 언론에 공개하고 철통 같은 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합의 폐기보다는 중단했던 훈련과 정찰 활동을 재개하는 편이 낫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국민과 전 세계에 군사 합의를 어긴 것은 북한이란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다고 해서 한국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대단한 실수가 될 것이라며 남북군사합의 폐기는 한국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Although I think that's a huge mistake. I think that withdrawing from the CMA because they conduct a third satellite launch really does nothing for...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고 군사정찰위성을 쏘고 싶으면 쏠 것이라며 군사합의 폐기로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22일에서 다음 달 1일 사이에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0일 북한을 향해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과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남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 등 적과 대치한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체결됐습니다. 군사분계선 기준 5km 내에서 일체의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공중에서는 MDL 기준 서부는 20km, 동부는 40km 상공에서 전투기와 정찰기 등 항공기의 군사활동이 금지됐습니다.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 이남 85km까지 내려오는 덕적도부터 NLL 이북 50km인 북한 초도까지 포문을 폐쇄하고 해상기동훈련, 포격활동을 제안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9.19 군사합의로 전방지역의 정찰작전과 포병훈련 등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방위태세 활동에 제한이 생겨 대북 방어전선이 취약해졌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수시로 이 합의를 어기는 상황에서 한국만 이를 고수하는 것은 한국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은 지키지 않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한국만 지킬 필요는 없다면서도 한국이 먼저 군사합의 폐기를 공식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은 미한 양국 동맹의 방어태세를 약하게 하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를 좋아한다며 군사합의는 미한 양국군의 DMZ 부근에서의 군사훈련 및 정찰을 제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자신들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싶으면 발사하는 등 한국이 군사합의 폐기로는 그들의 위성 발사를 억제할 수 없다며 북한은 군사합의가 자신들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군사합의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한 양국의 정찰 및 군사훈련을 제안해 실은 북한에 유리하지만 북한은 정작 자신들은 합의를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석좌는 지난 17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해 남북 군사합의 유지가 결국 한국 국익에 부합한다며 북한은 합의를 폐기하는 쪽이 한국이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still believe that at the end of the day, sustaining the CMA is in the ROK interest. I think North Korea probably wants South Korea to be the one that abrogates.
존스턴 석좌는 또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속셈에 말려든 함정이 될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을 침략자와 도발자로 매도하려는 게 그들의 속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미 유명무실해진 군사합의를 먼저 폐기해 북한은 명분을 주기보다는 합의는 유지하면서 한국도 그동안 중단했던 DMZ 부근에서의 정찰활동이나 포사격 훈련 등 필요한 군사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낫다는 진단입니다. 굳이 폐기나 효력 정지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국도 북한처럼 군사합의를 전부 다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한국은 군사합의를 유지하되 북한의 모든 합의 위반과 북한이 군사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며 그리고 군사합의를 파기한 대신 미한 동맹의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My recommendation is that South Korea should keep the CMA in force and should highlight all of the violations that North Korea has made.
맥스웰 부대표는 그러면서 DMZ 부근에서의 포사격 훈련을 포함한 군사훈련이나 정찰기를 활용한 정찰활동 등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한국 정부는 북한이 3차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 군사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기하겠다고 경고해왔고 확실히 북한은 군사합의가 훈련 및 정찰 등 중요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중시한다면서도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때는 언제든 합의를 위반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learly North Korea values the agreement because it's limiting South Korea's ability to do some important things and
한국 내 일각에서는 남북 군사합의가 우발적 충돌을 억제해왔다며 합의 파기가 북한의 도발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넷 선임 연구원은 군사합의가 충돌 위험을 줄였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북한의 기존 합의 위반 외에도 만약 북한의 공격 준비를 감지할 수 있는 정찰을 할 수 없다면 북한은 한국을 공격할 유혹을 더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찰 활동을 통해 DMZ 인근에서의 북한의 군사 활동을 꿰뚫고 있으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지난 10월 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북한에 대한 군사 및 정찰 활동이 계속 제한된다면 북한이 어느 시점에 하마스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군사합의가 우발적 충돌을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북한의 오판을 불러 하마스식 공격을 감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어 한국이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같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북한의 고의적이며 반복되는 군사합의 위반 때문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South Korea, if it suspends part of the agreement, needs to say it's suspending them because of North Korea.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중단이 한국 보수 세력이 진보 세력이 이룬 성과에 타격을 입히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홍보했던 것과는 다른 합의였다는 것을 전 세계와 한국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미한일 3국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연내 가동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영내 동맹과의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 한국, 일본 간의 협력 강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18일 VOA에 미한이 3국 국방장관이 최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12월 중 가동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당면한 공동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 계속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우리 전투원들이 항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미사일 방어에 계속 투자하고 새로운 역량의 배치도 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차 한국 방문 중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3국 회담을 갖고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12월 중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체계적인 3자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 8월 캠프데이빗 정상회의에서 3국 간 협력을 제도화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도 당시 VOA에 다개년 3국 훈련 계획 수립과 정보 공유 및 미사일 조기 경보 데이터 공유 강화 등은 공동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반도 정전협정 준수를 책임지는 유엔군 사령부의 새 부사령관으로 캐나다 육군 중장이 내정됐습니다. 유엔사 회원국인 덴마크는 한반도 안보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은 유엔군 사령부의 새 부사령관으로 데릭 맥콜리 캐나다 육군 중장이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레어 장관은 지난 17일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주 헬리팩스에서 열린 헬리팩스 국제안보포럼 기조연설에서 국제안보 문제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And today I'm very pleased to share with you that the Canadian Armed Forces' very own Lieutenant General Derek McCauley has been named the next Deputy Commander.
블레어 장관은 맥콜리 신임 부사령관은 곧 공식적으로 임무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캐나다가 그 수준에서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캐나다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이라고 믿는다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파트너, 동맹국과 협력해 이 지역의 자유, 개방성,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사도 18일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맥콜리 중장의 차기 유엔사 부사령관 임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장성이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8년 당시 웨인 에어 캐나다 육군 중장이 미군 출신이 아닌 장성으로는 최초로 유엔사 부사령관에 부임했습니다. 이어 호주 해군 중장인 스튜어트 메이어 부사령관과 영국 출신의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엔사 회원국인 덴마크는 한반도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유엔사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20일 제1회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번 회의는 유엔사 임무에 대한 유엔사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나타내며 유엔 안보리 결의 1953년 정전협정과 1953년 7월 27일 워싱턴 선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유엔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리, 이행, 집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돕고 있다며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의 중단을 유지하고 안보 사태에 대한 대응을 관리하기 위한 기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즉 유엔사는 국제적 결의를 보여주고 역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한 전략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안보에 대한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한 덴마크 병원선 유틀란디아호가 귀향한 지 올해로 70주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덴마크 국방부는 2009년부터 유엔군 사령부에 장교들을 파견하고 한국에서 실시된 여러 군사훈련에 참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덴마크는 2009년부터 유엔사 및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총 4명의 장교를 파견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덴마크가 1951년 유틀란디아호 파견 이후 오랫동안 유엔사에 기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유엔 회원국 중 가장 먼저 의료지원 의사를 표명한 나라입니다. 한편 유엔사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도 최근 VOA에 제1회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안보에 대한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유엔사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이후 유엔 결의로 결성됐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로도 정전협정 관리와 유사시 미한연합군사령부 전력지원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사 회원국은 한국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앞으로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러시아로 향하는 북한산 무기의 선적 장소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 또다시 초대형 선박이 정박했습니다. 부두에 쌓인 컨테이너도 과거보다 더 늘어난 모습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에 중국 전용 부두에 초대형 선박이 입항해 컨테이너를 실어나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VOA가 플래닛 랩스의 20일자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라진항에 중국 임차 부두에 선체를 밀착한 약 140m 길이의 선박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 드나든 선박들의 크기가 보통 100m에서 최대 130m 정도였는데 가장 길고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박이 입항한 것입니다. 또 선박 바로 앞 부두에는 파란색 컨테이너 더미가 다량 적재된 모습이 확인됐는데 선박 길이보다 최소 50m는 더 긴 약 196m 길이로 쌓여 선적을 기다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라진항의 3개 부두 중 중국의 사용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부두에는 지난 9월 초부터 컨테이너가 쌓이고 이후 며칠 뒤 대형 선박이 정박해 이를 싣고 떠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15일에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이곳 중국 전용 부두에 약 100m 길이의 선박이 정박해 컨테이너를 싣는 정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옆 북한 전용 부두와 별개로 이곳에서도 무기로 추정되는 화물 선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13일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약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 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And we now have information that North Korea has delivered arms to Russia for use in Ukraine.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 소통 조정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라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VOA는 라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지난 8월 26일 최초 선박 포착 이후 북한과 중국 전용 부두를 출입한 선박이 최소 16척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발견된 선박까지 더하면 지난 두 달여 기간 동안 라진항에서 발견된 대형 선박은 모두 17척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가운데 라진항의 북한 전용 부두에서는 컨테이너 적재량이 며칠 전보다 더 늘어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곳에 약 140m 길이의 푸른색 컨테이너들이 적재된 모습이 확인됐는데 지난 15일 위성사진과 비교했을 때보다 컨테이너들이 더 빼곡히 들어찬 모습입니다. 이곳 부두에서는 지난 7일 대형 선박이 입항한 것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선박 입출입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화물 적재량의 변화는 확인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위성사진 판독이 어려운 야간이나 구름이 짙게 낀 흐린 날을 이용해 선박이 들어와 컨테이너를 싣고 떠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모두 무기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백악관이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라진항 일대에서 이처럼 대형 선박이 계속 드나들고 화물 적재량의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16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we categorically reject the U.S. allegation of the alleged DPRK Russia.
러시아도 지난달 2일 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북한과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양자 관계 발전과 관련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추측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과 한국 정부가 탈북민의 증언이 허구 정보라는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의 최근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김 대사가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한 데 대해서도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하지 말라며 반박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탈북민들의 증언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탈북민을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지난주 유엔 총회 발언에 대해 탈북민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하길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용감하게 어려운 경험을 공유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21일 뷰에 관련 논평 요청에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해왔고 다른 관련 인사들도 많은 탈북민을 인터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증언에 담긴 구체성과 일관성은 조작할 수 있는 종류의 정보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를 향해 유엔의 일원으로서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관여할 걸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성 대사는 15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19년 연속 컨센서스, 즉 합의로 채택하기 전 발언을 통해 미국의 사주로 유럽연합이 매년 유포하는 반공화국 결의안 초안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리고 탈북한 인간 쓰레기들의 날조된 증언으로 작성된 허위, 조작, 음모로 일관된 사기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적한 인권 침해는 인민 대중제일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엔 절대 존재할 수 없다며 모든 인민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진정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김 대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통일부는 21일 VOA의 서면 논평 요청에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 선발대로서 다가올 통일을 준비할 소중한 존재라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민들은 자유와 인권을 찾기 위해 역경을 딛고 우리 사회로 오신 것이며 이분들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주민의 인권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탈북이라는 현상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 당국의 폭정에 시달리다가 탈출한 분들을 범죄자라고 칭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앞서 김성 대사의 인간 쓰레기 발언에 관한 비위의 논평 요청에 15일 유엔 총회 회의에서 탈북민을 북한 내 인권 침해로부터의 자유를 찾는 탈북민이라고 설명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카라 아이리치 경제사의 문제 담당관의 말을 공유했습니다. 아이리치 참관은 당시 김성 북한 대사의 발언 직후 우리는 북한의 인권 침해로부터의 자유를 찾는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과 탈북민들도 비회의에 북한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탈북민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건 역설적으로 세상의 진실을 말하는 탈북민들에 대한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최근 개최한 미한 청정에너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탈탄소화에 있어 민간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2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16일 한국과 청정에너지에 대한 민관 대화를 열었다면서 미국 측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정부에 알리고 청정전력 확대에 대한 정책적 조치를 정부에 촉구하는데 민간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정전력 확대는 탈탄소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호세 페르디난데스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차관이, 한국에서는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재계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방장관은 특히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국제기업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적 노력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 관리들 외에도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포스코, SK, LS전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엑슨모빌 등 양국 기업 지도자들이 참석해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북한 내에 고문과 인권 침해의 증거가 없다는 중국의 주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이 탈북민에게 고문 방지 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며 유엔에 내세우는 논리인데요.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현실을 외면한 거짓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유엔 인권기구가 20일 영문 번역본으로 공개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답변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이날 VOA에 중국은 북한과 공모해 탈북민들을 고문 대상으로 만든다는 비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중국 대표들은 현대 세계에서 비슷한 예가 없는 것으로 묘사되는 북한의 인권 기록을 옹호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 특히 고문에 대한 상당한 증거와 증언을 찾아낸 유엔 기구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며 중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유엔 활동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과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탈북민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제시한 권고안을 무시하고 온갖 억지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유엔 인권기구가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중국은 탈북민에 대해 고문방지 협약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민은 불법 월경자로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이어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담은 고문방지협약도 부정한 것입니다. 중국은 답변서에서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고문방지협약 3조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약은 동시에 그러한 근거가 존재하는지와 해당 국가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에 일관된 패턴이 있는지를 먼저 결정할 필요성을 명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서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침해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속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으로 송환되는 사람이 고문 가능성을 들어 송환의 이의를 제기했던 상황을 중국은 겪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국가라고 주장하며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 자의적 구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에서 들어온 불법 입국자 2,000명을 자의적으로 구금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중국의 주장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2014년 최종 보고서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 정부에 의해 구금된 사람들이 실제로 고문을 당하고 있음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COI의 분석은 북한 정부가 일상적으로 고문과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돼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이 보고서가 유엔 회원국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의 주장이 새삼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China does not acknowledge country-specific mechanisms such as country rapporteurs, country-specific rapporteurs, or
스칼라트 총장은 중국은 국가별 특별 보고관이나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유엔 조사위원회 같은 국가별 메커니즘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월 17개국 54개 비정부기구와 국제인사 7명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요청 소환을 주도해 시진핑 정부에 보냈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의사 법률분석관도 북한의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침해 증거가 없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은 COI 보고서를 비롯한 그동안의 탈북민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송된 탈북민이 고문 우려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말도 그러한 발언 내용을 중국 당국이 북한 당국에 고스란히 전달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BOE는 국무부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중국의 답변서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지만 20일 오후 현재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BOE 뉴스 김영권입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웨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는 오전부터 평안남도와 함경도, 황해도는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최고는 4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과 남포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 평양은 최저 5도 최고 12도, 남포도 최저 5도 최고는 14도가 되겠습니다. 신의주 흐리고 비가 내리고 최저 7도 최고 13도, 강계 흐리고 오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는 영하 1도 최고는 9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는 흐리고 최저 7도 최고 13도, 개성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 13도, 사리원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는 5도 최고는 13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함흥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고 최저 2도 최고는 13도, 장진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6도, 해산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7도, 원산 오전 맑고 오후에 흐리고 최저 5도 최고는 14도, 청진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는 11도입니다. 선봉 오전에 구름 오후에 흐리고 최저 1도 최고는 8도, 삼지연 흐리고 오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6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앞바다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0.5 내지 1.5m, 먼 바다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물결은 1 내지 2.5m, 서해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물결은 앞바다 먼 바다 모두 오전에 0.5 내지 1.5, 오후에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의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21일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자신들이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NHK 방송은 방위성을 인용해 북한이 오키나와 방향으로 적어도 한 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당국이 현지 주민들에게 즉각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유엔 국제해사기구와 일본 정부에 22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지난 8월 24일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에 실패한 뒤 89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브릭스 회원국 정상들이 21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가자지구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하마스가 억류한 민간인들의 석방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물자의 원활한 보급과 주민들에 대한 강제 이주 중단을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의 정치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브릭스가 이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인도주의적 교전 중지는 평화를 향한 올바른 단계라면서 아울러 이 분쟁에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모든 나라들의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을 중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대신해 참석한 수브라마니암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가자지군의 민간인 사망자 발생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우려를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의 협력체인 브릭스는 지난 8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 6개 나라를 추가 회원국으로 초청했으며 이들은 내년 1월부터 공식 회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만나거나 대화하기로 합의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들은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두 정상이 추후 회담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현재 진정 중요한 점은 양국군 간의 소통이 재개될 것이라는 점과 이것이 전구사령관급, 어쩌면 그보다 더 아래 수준에서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파일로리 에스테이트에서 만나 미중 관계와 국제 현안들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민간 선박을 납포한 중동국가 예멘의 후티 반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홍해에서 후티 반군에 의해 발생한 차량 운반선 갤럭시 리더호의 납포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선박과 승무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동맹국과 유엔 파트너들과 적절한 다음 단계 조치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박 소유주인 영국 갤럭시 마리타임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갤럭시 리더호가 현재 예멘의 호데이다 항구 지역에 있다며 선박과의 모든 통신이 끊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또 선박에 불가리아와 우크라이나, 필리핀, 멕시코, 루마니아 국적 승무원 25명이 승선해 있었다며 이들의 안전이 핵심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이날 홍해 남부 해역에서 무장괴한들이 헬리콥터를 이용해 이 선박에 승선한 뒤 선박을 납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에 의해 억류된 인질 일부에 대한 석방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진행 중인 관련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에는 오늘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인질 석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양측이 휴전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협상의 핵심 내용은 휴전 지속 기간과 가자지군의 구호물자 전달 방식, 하마스 억류 인질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간의 맞교환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카타르 정부가 가자지군의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주의 구호품 소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사흘간의 휴전을 대가로 인질 일부를 석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난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시 내각 구성원들은 이날 인질들의 가족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인질들을 귀가시키고 하마스를 파괴하며 가자지구로부터의 더 이상의 위협이 없을 때까지 전투를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